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올해 새해 벽두에 우리 재직 심령 수련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하나 기억납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우리가 점검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능률 면에 있어서나 또 본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과 함께 반드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내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도 같이 물어야 된다,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만족되는 일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자기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이고 때로는 부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원치 않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하기 싫은 일,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때로는 안 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불행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 상대해야 하기도 할 뿐 아니라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일을 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싫은 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세상에는 원하는 일보다 더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고 바라는 환경보다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환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금방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보죠. 너 이거 좋으냐 저거 좋으냐 물어보면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그 대답은 참 잘합니다. 아이들만 꼭 그런 것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을 답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데 그러면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것 꼽기가 어렵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더 훨씬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내용과 그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별 수 없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신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신자도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럼 신자의 삶이겠는가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그렇다고 다들 말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 행복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그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할 때 불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원리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물건도 또 어떤 환경도 그것을 만든 이에 의도가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나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경지이겠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고 또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 맞느냐 나에게 잘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보다는 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그래서 지금 또 나의 환경,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것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던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만족과 그리고 또한 감사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자의 인생 속에서 맛보는 그 신비한 승리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일꾼 되었는데 이렇게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경륜을 따라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경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륜은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책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우리 TV 드라마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드라마 부분에서는 또 유독 이 사극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주몽이 내놓는 계책이나 또 대조영이 내놓는 계책 이런 게 좀 언뜻 보기에는 어설퍼 보여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우연히 된 것이 없고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섭리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만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주로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기의 지난 모든 생애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특별히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 생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바울은 잘 몰랐을 겁니다. 뭐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추측컨대 바울 자신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도리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 어느 제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자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던 자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유대교의 지식이었습니다. 이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그동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된 것을 밝히고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고 또 신약의 그 많은 서신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재해석됩니다. 여러분 그 새롭게 재해석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더라 그 뜻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죄인 된 것과 그리고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그로하여금 갖게 했고 그래서 그가 지난날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제 훗날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죠. 그는 그런 결정적인 병을 가지고 평생을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가 주님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고백이 나오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그 괴롭게 여기던 육체의 가시도 바울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생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에도 돌아보면 옳은 일도 있었고 옳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고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때도 있었지만 병중에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여러 사건들의 배후에는 깊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습니다. 물이 다 흘러가죠. 유유히 흘러가기도 하고 굽이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폭포가 되기도 합니다. 뭐 물의 모양은 다 제각기 다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다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좀 그 부조리한 역사 또는 악하고 때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결국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그 목표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집도 어떤 흐름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부조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었던 것뿐이지 부조리한 것은 지극히 일부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살이를 우연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삶의 신비함만 있을 뿐이죠. 이렇듯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랍고 깊고 엄청난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80살이 돼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갈대 상자에 실려서 강물을 따라 떠내려 갈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의 손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또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때 배운 그 학문이 그 지도자의 자격의 어떤 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실수는 더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쓸쓸하게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애굽 사람을 혈기로 때려 죽인 것은 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도 또한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그보다 훨씬 더 오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모세의 혈기가 죽고 결국은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신의 약함도 알고 자신에게 능력 없음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세월 그 40년의 시간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에게 돌을 던질 때 아마 그는 수십 번도 더 칼을 뽑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은커녕 광야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그런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토록 오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해관계로 따지고 계산하려 합니다. 내게 얼마나 이익되는가, 이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내 소유, 내 명예, 내 지위에 얼마나 이익되는가, 손해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부조할 때도 내가 얼마 하면 저쪽에서도 얼마 할 것이다 이렇게 다 따지고 주고받는 이치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해본 것으로 에휴 내가 그 부분은 영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위면에서도 손해보고 혹 인격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었으면 그건 뭐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사는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물질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세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더 나를 칭찬해 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느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지난날 이런저런 그 어려움, 실패를 겪었던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생각날 것입니다. 인격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받고 그래서 고통도 겪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나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낙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묻던 말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답변입니까?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졌다, 못 가졌다,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뭐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난날 어떤 소원들이 있으셨습니까? 만일 그 소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만 통 모르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60세가 된 동갑내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세상 구경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사가 지팡이를 한번 샥 흔드니까 세계 일주에 준하는 항공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이 부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또다시 지팡이를 한번 흔들자 영감님의 소원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감님의 나이가 90세가 된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소원, 그런 것들 다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도 다 이 이야기처럼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꽤 기막힌 소원을 하나 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다 지극히 이기적인 내용밖에는 구할 줄 모르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소원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뜻, 내 계획이 다 거기서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내 기대가 무너지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시면 남포교회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박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낮은 마음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자족하는 법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뭐가 부족해서 더 보충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의 길을 위한 그 길에도 그것이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일에 분명 따르는 수고 그리고 고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결코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를 일꾼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까지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쉽게 내뱉어버릴 수 있는 신세타령, 팔자타령,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내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복되고 거룩한 과정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자라남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깊은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찬송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자라면 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나누고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크고 깊고 오묘해서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에 정말 충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지 못하고 불평과 한숨과 원망 속에 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방향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있었던 우리의 그 전 인생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았던 환경과 그 괴로움조차도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일꾼 되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